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떼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아멘.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죠? 예. 우리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정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우리 지난 시간 배운 거 잠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지난 시간의 결론이 무엇이었던가요? 첫 번째로 인간 마리아와 요셉이 죽음으로 성모 마리아와 예수님의 족보상 아버지로 거듭났다. 그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우연히 성모 마리아가 된 것이 아니라 정말 동정녀 마리아로서 죽음을 통과한 거죠. 돌에 맞아도 죽어도 좋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함으로 예수님을 잉태하는 성모 마리아로 거듭났고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 사람의 순종 혹은 불순종은 다른 사람의 순종 혹은 불순종으로 이어지더라. 마리아가 순종하니까 남편 요셉이 순종하게 되고 하와의 불순종이 남편 아담의 불순종으로 이어지더라. 여기에서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여자가 먼저 나온다는 거 좀 이따가 좀 다시 살펴보십시다. 세 번째로 한 사람의 순종 혹은 불순종은 모든 사람의 순종 혹은 불순종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한 줄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하와 한 여인의 불순종과 그 불순종에 동조한 아담으로 인해서 파멸한 인간의 역사. 참 무섭죠. 한 사람의 불순종이 얼마나 그 여파가 큰지. 잔잔한 호수에 돌을 하나 던지면 그 파문이 쫙 퍼지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이죠. 맑은 유리컵에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리면 쫙 퍼지지 않습니까? 그 똑같은 겁니다. 신약 성경을 한 줄로 압축하니까 마리아 한 여인의 순종과 그 순종에 동참한 요셉을 통해서 구원받은 인간의 역사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실은 한 여인의 여인으로부터 시작하고 신약 성경도 한 여인으로부터 시작하는데 그 이야기는 전혀 반대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는 마리아와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니까 오늘은 하와와 아담에 대해서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이번 마가복음 10장 34절과 로마서 5장 19절을 암송해 보십시다. 오늘은 제가 구역장님들 명단을 딱 집으니까 41교구가 나왔습니다. 아주 영광스럽게도 41교구는 우리 교회에서 40대 싱글 남녀 청년으로 구성된 교구인데 이 시간이 시작되기 직전에 교구 목사님 정재규 목사님께 확인을 했더니 오늘 현재 435명의 40대 청년들이 소속되어 있다고 합니다. 항상 1구역은 괴롭죠. 1구역 구역장님 홍석경 집사님 오셨습니까? 예, 좀 일어서서 마가복음 10장 34절 한번 큰 소리로 외워보십시다. 예, 아, 훌륭하십니다. 자, 또 한 분 보십시다. 정은화 집사님, 4107구역. 예, 로마서 5장 19절 한번 외워보십시다. 아, 좋습니다. 아주 이로써 확인이 되었습니다. 30대 교구보다 40대가 훨씬 낫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34절 같이 외워보십시다.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들은 누구라 그랬죠? 나. 그는 예수님. 그분이 다시 살아나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매일 부인하고 짓밟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도 매일매일 새 생명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9절 다 같이 한번 외워보십시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3번, 본문 7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흙에 당신의 숨결을 불어 최초의 인간인 아담을 생령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기로 호흡하는 생령은 구체적으로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자,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우리가 늘 이 구절을 읽을 때 생령이 된지라, 생령이 된지라 이렇게 읽고 지나치는데 이것이 사실 인간의 원형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되어져야 할 우리의 존재가 바로 이 원형이거든요. 생령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생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존재를 의미하는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한번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4번 8절에서 17절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 창설하신 에덴 동산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십시다.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공표하십시다.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으신 아담 생령을 위해서 그가 살 동산, 간이라고 하는 것은 동산이 아니라 가든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살 가든, 큰 정원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정원을 만들어 두시는 그곳 이름이 에덴이라는 거예요. 에덴. 여러분 새신자반 시간에 배웠습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사전을 펴면 우아한 기쁨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아한 기쁨. 우아한 기쁨이 뭐예요? 말초적인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게 우아한 기쁨이죠?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자기 헌신, 희생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내적이고도 영적인 기쁨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살게 하신 에덴이 그런 곳입니다. 수고하고 애써서 우아한 기쁨을 누리는 곳이라는 거예요.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저 뭐 거칠게 이렇게 실과들 몇 개 만들어 놓고 그냥 너 이거 먹고 그냥 생존해라 연명해라 이게 아니라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 그래서 아담이 정말 풍성한 식탁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 중앙에 생명과 선악과 두 나무가 있습니다. 10절에서 14절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 공표 한번 해보십시다. 첫째 강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12절 그 땅의 금은 12절을 한번 줄을 쳐보십시다.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 공표하시고요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 공표하시고요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프라데드라 유프라데 공표하십시다. 이 우리가 새 신자반 할 때 다 배운 적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네 강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이 네 강의 이름은 명사형이지 않습니까? 이 명사형이 동사형으로 바뀌면 다 이런 말이에요. 비손이라는 이름은 퍼진다. 퍼진다. 네. 이렇게 뭐 피곤해서 잠자리에 퍼졌다는 말이 아니라 예, 사방으로 퍼져나간다는 말입니다. 기혼이라는 강 이름은 내어 뿜는다. 그러니까 모타를 박아서 땅에서 지하수를 끌어올릴 때 그 모타 펌프에서 물이 콸콸콸 내 뿜지 않습니까? 그런 모형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히데겔은 빠르다는 의미입니다. 유브라데라는 것은 동사형의 열매 맺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강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고 물은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에덴의 모든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충만한데 거기에서 그 강물들이 퍼지고 내어 뿜고 그 강물들이 열매를 맺게 해주는데 이것이 뭐 천천히 뭐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도 지체함이나 멈춤이 없이 박진감 있게 그 생명이 운동하는 곳이다. 그게 바로 에덴이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12절을 보니까 보석이 또 있죠. 그 땅의 금은 무슨 뭐 14금 이 정도가 아니라 순금이고 그곳에는 베들리엄도 있는데 베들리엄에 삼위 주가 있죠. 그래 아래쪽 주난을 보니까 진주라고 되어 있고 호마노도 있다. 새신자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계시록 21장 18절에서 21절을 보면 요한 사도가 환상 속에서 본 하나님의 나라를 기록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 하늘나라가 전부 다 보석으로 꾸며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보석이 하늘나라 금고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포장재로, 지벽돌로 전부 다 건축자재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어떤 곳인가? 세상의 보석이 안 되는 곳이 천국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의 다이아몬드가 천국에서도 귀하다. 그러면 천국이나 세상이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를 최고의 가치로 치는 세속적 가치가 전혀 안 통하는 곳. 왜? 거기에는 영원한 보석, 영원한 진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이 에덴에 금이 있다, 진주가 있다, 호마노도 있다 이런 의미는 아우 에덴은 그렇게 그 아주 호화찬란하구나 그렇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 보석이 있어도 그냥 장식품이고 돌멩이고 건축자재고 그런 의미로 지금 있는 것입니다.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그 사람은 7절에서 만드신 생명 아담이죠.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 공표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지키게 공표하십시다. 그렇게 아름다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더러 너 여기에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 다 있으니까 무위도식해라. 그게 아닙니다. 너 여기서 이것들 경작하거라. 이거 지켜. 경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소명을 주셨는데 그 아름다운 땅에서 너 놀고 감상하라가 아니라 이거 경작하고 이거 관리해. 바꾸어 말하면 너 수고하고 땀 흘리거라. 애써거라. 헌신하거라. 그것을 통해서 네가 우아한 기쁨을 누릴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영적이고도 깊은 내적 기쁨 속에서 살아갈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에덴입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 먹어라. 이거 무슨 말이죠? 마음대로 먹어라. 동산에 있는 각종 모든 나무 너 마음대로 먹어라. 조건이 있죠. 그것을 먹기 위해서는 경작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마음대로 먹어라.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공표하십시다. 반드시 죽으리라. 다 먹어도 좋은데 선악을 알게 하는 것 이것만은 너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으면 너 반드시 죽는다. 자, 이게 에덴 동산이에요. 5. 물음에 답해 보십시다. 1.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인가요? 첫째로, 모든 것이 풍족해서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먹을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뭐 보석들이 전부 다 이 자재로 그냥 늘려 있는 곳이고 없는 게 없어요. 없는 것이 없도록 모든 것이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곳이라고 해서 무의도식하는 곳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에덴은 열심을 다해 일함으로 우아한 기쁨을 누리는 곳입니다. 열심을 다해서 일해야 합니다. 에덴은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말초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라 수고하고 애쓰면서 우아한 내적인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부잣집 자식들이 부모가 가진 다른 집보다 더 많은 재산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일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집이 에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부모가 그렇게 키우지요. 그리고 부잣집 자식들은 없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애쓰고 수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의도식 하려고 그래. 그래서 그 많은 재산이 사람을 말하자면 우아한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몰락하게 만드는 것이죠.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는가? 세 번째로, 그러나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될 선악과가 있는 곳이다.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고 모든 것을 경작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곳이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가능한 곳이 아닙니다.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은 내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지 않는 겁니다. 그 선 안에서 나를 지키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이 종이 충실하니까 자기 집 청지기로 삼지 않습니까? 그 보디발 장군이 요셉에게 너 이 집 거 다 관리해라. 너 이 집에 있어서 모든 재산 관리에 관한 한 네가 나다. 그런데 너 하나는 안 된다. 내 처한테 손대면 안 된다. 요셉은 다 할 수 있지만 보디발의 아내는 넘어서는 안 될 손이에요. 요셉은 지켰습니다. 그것을 지켰기 때문에 보디발 아내에게 모함당했습니다. 옥살이 했어요. 그러면 믿음은 지켜야 할 선을 지키는 것인데 요셉은 지켜야 할 선 지키다가 옥살이하고 저거 저렇게 모함받고 억울하게 되었네? 아닙니다. 그 모함 때문에 국무총리 되잖아요. 요셉은 지켜야 될 선을 모함을 받으면서도 지켰기에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도구로 쓰신 겁니다. 에덴 동산에 너희들 다, 아담 너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너 넘지 못할 선이 하나 있어. 이 선악과에. 그게 에덴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에덴으로 가꾼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아한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그 선을 지키는 것. 2번,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선악과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 다 마음대로 해도 돼요. 경작권도 있고 관리권도 있고 먹을 수 있는 권리도 있고 다 있는데 선악과는 넘을 수 없는 선입니다. 그 선악과가 의미하는 게 뭔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결코 넘을 수 없는 절대적인 차이를 의미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아담이 사과나무를 따먹고 거기에 가지치기를 해주고 할 때 그 나무 앞에서 피조물과 창조주가 언뜻 구별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만은 절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이 명령을 안 지키면 죽습니다. 그 선악과 앞에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오 인간은 피조물의 그 차이가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 지난주일도 평안과 경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을 살게 하시고 모든 것을 풍족하게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에요. 그 평안만 있으면 아담은 하나님하고 맞먹어도 됩니다. 그 평안 속에 선악과가 있습니다. 이건 뭐죠? 경외입니다. 두려워해야 돼.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인가? 평안과 경외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평안만 누린다고 하면 자칫 내가 하나님을 맞먹게 되는 겁니다. 자, 3번. 그렇다면 2번의 질문으로 되돌아가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숨결을 통해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신 생명은 구체적으로 어떤 존재라고 이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41 요구 한번 가볼까요? 하나님의 생기로 호흡하는 생명은 하나님과 자기의 차이를 아는 존재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경외하는 존재입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내가 생명이다라고 하면 저분은 창조주, 나는 그분 앞에서 피조물, 이거를 아는 사람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소명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소명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존재. 에덴은 무의도시 가는 곳이 아니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써야 합니다. 생명은 바로 내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내게 주어진 소명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해서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소명의 삶에 내가 올인하고 그 사람이 생명인 것이죠. 큰 6번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은 아담의 아내 하와에 대한 증언입니다. 함께 살펴보십시다.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돕는 배필 공표하십시다. 성경에서 여자를 돕는 배필이라고 했기 때문에 대부분 여자들은 아주 언짢아 하죠. 뭐 그러면 여자들은 남자나 돕는 종속적이고 부수적인 존재인가?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와의 도움이 없이는 완성이 될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로 만든 겁니다. 그 나중에 요 뒤에, 이 뒤에 가면 너희 둘이서 한 몸이 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둘이 한 몸이 되어서 여자의 도움 속에서 남자의 인생이 완성되는 건 곧 여자의 한 몸을 이루는 여자의 인생이 완성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부수적이거나 종속적인 존재라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도움 없이는 남자의 인생이 완성될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 하와와 아담이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도 한 여자 때문에 인류가 파멸하고 신약 성경도 한 여자 때문에 인류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19절에서 20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짐승들 새뿐만 아니라 뭐 나무 모든 피조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지으려고 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름을 짓기 위해서는 이름을 짓기 위한 그 대상의 속성을 알아야 합니다. 이 특징이 뭔가? 성질이 뭔가? 쓰임새가 뭔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모든 피조물들의 이름을 짓는 소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을 지을 대상의 속성, 그 쓰임새를 알 수,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지을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모든 나무 다 만드시고 아담아 너 이거 경작하고 관리해라. 그 쓰임새를 모르는데 어떻게 관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능력 중에 하나가 그 모든 것을 보고 그 속성, 그 쓰임새를 알 수 있는 은혜를 입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름을 다 짓습니다. 20절 하반절에서 22절입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한 돕는 배필 여자를 만드시는데 남자를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만드신 뒤에 여자를 만드셨죠. 남자는 흙으로 만드시고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로 만드셨죠. 그러니까 창조의 시기가 다르고 창조의 재료가 다르고 남자와 여자의 구조가 다르고 속성이 다릅니다. 남자와 여자는 절대 동일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다르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걸 뭘 대단한 발견을 한 것처럼 뭐 화성에서 온 남자, 어디에서 온 여자, 그게 아니고 본래 그런 거예요. 그 다름은 틀림이 아닙니다. 그 다름은 조화와 균형을 위한 다름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나와의 다름을 수용하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가 모든 면에서 자기와 똑같아지기를 원한다? 돕는 배필일 수 없습니다. 여자가 모든 면에서 남편이 자기와 똑같이 느껴주기를 원한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각각 다른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어 살면서 새로운 존재로 계속 거듭나가는 것이죠.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장면가의 은사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옵니다. 턱 오는 것을 보면서 아, 내 뼈 중에 뼈다. 왜? 자기 갈비뼈잖아요. 그리고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셨은 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 장면가 아담이 보면서 여자다 너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말로 이샤라고 하는 그 여자라는 뜻은 아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 아내가 똑같이 한 단어 이샤로 쓰여집니다. 우리는 여자, 아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 말은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 속성과 모든 것을 특징, 성질,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는지 이런 걸 꿰뚫어보는 은사를 지닌 아담이 여자를 보자 말자 여자 이샤라고 했다는 것은 아, 하나님께서 내 아내로 만드셨구나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히브리 말로 남자는 이시라고 하는데 그 남자도 남편이라는 의미 똑같이 있습니다. 24절부터 25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둘이 한 몸을.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둘이 한 몸을, 이거 참 정말 시적인 표현이죠. 저는 이것을 조금 변화시켜서 둘이서 한 인생을 이렇게 합니다. 두 사람이면 두 인생을 살아야 될 터인데 둘이서 한 인생을 사는 게 결혼이고 그 신비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남자와 여자는 완전히 다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령 남자가 초록색이고 여자는 노랑색이라고 하십시다. 그런데 대부분의 남자와 여자들은 내가 초록색인데 너 왜 초록색이 안 돼주냐? 남자는 그게 불만이고 여자는 아니 난 노란색인데 너 분명히 결혼할 때 노란색 된다고 했잖아. 왜 속였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혼은 일방적인 동화가 아니란 말입니다. 둘이서 한 인생, 초록색하고 노란색이 초록색, 노란색 그대로 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연두색이 되는 겁니다. 상호동화입니다. 일방적인 동화가 아니라 상호동화. 그러니까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둘이서 한 몸을 이루는데 벌거벗었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서로 상대에 대해서 무엇 하나 숨김이 없는 거죠. 혹시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도 뭐 서로 딴 주머니 차고 있습니까? 그 부부가 그런 걸 서로 모르면 그 둘이서 한 인생을 갈 수 있습니까? 부부는 서로가 숨기는 게 없어야 됩니다. 어떻게 둘이서 무엇도 숨김 없이 둘이서 한 인생을 사는 삶이 어떻게 가능한가? 생명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 아래에서 되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인생 사용 설명서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7번, 상기 본문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생략된 장면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어떤 장면이 생략되어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담이 여자다, 이샤다 이름도 정해주고 다 했는데 여기에 당연히 했었어야 될 것 가운데에 지금 생략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예? 내가 좋냐? You love me.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이거 다 먹어. 그런데 이건 먹으면 안 돼. 그때는 하와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의 아내가 된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오리엔테이션 시키는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지금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데리고 다니면서 자, 이건 이렇게 경작하는 거야. 이건 이렇게 관리하는 거야. 다 하는 거야. 이거 우리 다 먹어도 돼. 이거 다 좋아. 그런데 이건 안 돼. 이거 먹으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8번,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은 인간의 범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십시다.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요한계시록 20장에서 2절 보면 이 뱀은 사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탄이 지금 이제 여자를 유혹하는 장면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이 사탄의 공격법 참 조화하고 놀랍죠? 에덴 동산에서는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어요. 못 먹는 것은 선악과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받기 전까지는 선악과 하나 못 먹는 건 이게 당연히 못 먹는 거예요. 나머지 다 먹는 거 이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았겠죠. 그런데 사탄의 공격은요. 내가 999개를 내가 갖고 있다 할지라도 모든 걸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너 하나님께서 너한테 동산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 그랬다면서.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모든 거가 지금까지는 기쁨의 대상이었는데 먹지 말라 그랬다면서 이것을 크게 부각을 시키니까 하나가 이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왜 못 먹지? 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대체 뭐지? 의심? 질문? 불평? 불만? 나오게 되는 겁니다. 2절에서 3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만약에 이 사탄의 첫 질문에 여자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니야 나 다 먹을 수 있어. 그딴 소리 하지 마. 그런데 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공표하십시다. 죽을까 하노라. 아까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 하셨죠?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죠. 그런데 만지려도 안 된대. 이미 사탄의 말에 공략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 죽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하와에게 절대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와 마음속에 그래 못 먹을 건 뭐 있어? 먹어보지. 저거 먹는다고 진짜 죽을까? 이미 마음이 흔들린 겁니다. 4절에서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의 공표를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럽니다. 이 하와에게 이렇게 사탄이 단호하게 얘기할 때 그 이야기가 이 하와에게 얼마나 힘있게 들렸겠습니까? 너 결코 안 죽어. 그 다음 말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의 유혹의 핵심이 뭡니까? 네 스스로 하나님이 되라는 거예요. 네 선악과만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하고 하나님 사이에는 차이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경외의 대상 아니야.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께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사탄의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려서 보니까 죽을까 하노라. 이미 하나님의 절대 말씀의 절대성은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리고 너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더라. 설교 시간에 집착하면 눈을 잃는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불교에서 나온 말이죠. 그런데 집착하면 눈만 잃는 게 아닙니다. 실은 귀도 잃고 입도 잃고 다 있죠. 가령 양화진에 지금 봄이 되어서 꽃이 만발하게 아름답게 피고 있는데 어떤 청년이 저 양화진 선교 기념관 계단에 앉아서 스마트폰 펴놓고 거기에 있는 SNS에 집착한다 하루 종일. 그러면 눈을 잃은 겁니다. 양화진의 꽃은 다 안 보이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말하는 거 다 안 들리는 겁니다. 지금 이 하와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선악과에 집착하는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눈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귀를 잃었습니다. 그 순간에 이 선악과가 평소에 한 번도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먹는 겁니다. 그리고는 돕는 배필이잖아요. 남편에게도 좋습니다. 여보, 이거 기가 막히다. 이거 몸에 좋아. 같이 먹었습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남편에게 주었지만 결국 돕는 배필로서의 소명을 잘못 이행함으로 같이 지금 파멸의 길에 들어선 것이죠. 자, 다음 물음에 답해 보십시다. 앞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아담과 하와의 잘못을 핵심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해 보십시다. 아담과 하와가 뭘 잘못했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것. 사탄의 유혹은 네가 하나님이 되라는 거거든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므로 하나님의 숨결을 지닌 생명의 본질과 소명을 상실했습니다. 이 직전까지는 아담과 하와는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순간에 하나님은커녕 하나님의 생기를 상실한 고깃덩어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생명으로서의 본질을 상실할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은 말할 것도 없고 남편과 아내로서의 소명의 삶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이 그 결과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십시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신약 성경 245페이지요.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공표하십시다. 이 한 사람은 누군가요? 아담입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이 그 첫 번째로 창조된 사람 이름이기도 하지만 히브리 말로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하나님께서 너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어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하고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결과는 죽음인 것이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 공표하십시다.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를 했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범죄해서 다 죽게 되는가? 새신자반에서 여러분들 배웠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 공장이 된 겁니다. 술 공장에서 나오는 모든 제품은 도수가 세냐 약하냐의 차이만 있을 뿐 다 술이라 그랬습니다. 화장품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저가 화장품이냐 고가냐 중가냐 이 차이만 있을 뿐 다 화장품입니다. 아담이 생명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이 아담 자신이 죄 공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 공장에서 나온 모든 인간은 도덕적인 인간이냐 비도덕적인 인간이냐 좀 교양이 있는 인간이냐 무례한 인간이냐 엘리트냐 무식하냐 이 차이만 있을 뿐 전부 다 죄인으로 태어난단 말이죠. 태생적으로 죄인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선악과를 누가 먼저 먹었습니까? 여자가 먼저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여자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편애하시는 것 같아요. 여자를. 전부 다 아담한테 다 뒤집어 씌우셨습니다. 하다 못해 뭐 한 부부가 이러시던가. 그런데도 오로지 죄는 아담입니다. 이유는 왜 그렇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처음으로 맡긴 대상이 아담이었기 때문에. 아담이 첫 번째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처음으로 말씀을 맡은 인간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은혜고 복이었습니다.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겁니다. 그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보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우리끼리 이 말씀 누리고 우리끼리 여기에서 행복하게 살라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주님에 대해서 눈뜨게 하는 휘페레테스와 마르티스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지고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께서 왜 니네들 그렇게 말씀을 내가 줬는데 니네들 그렇게 사니?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수 있는 것이죠. 1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 용어로 죄형 법정주의라고 그러죠. 죄형 법정주의. 법률이 없으면 범죄나 형벌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법률이 없으면 범죄나 형벌이 있을 수 없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소매치기 훔친다. 이거는 범법이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남의 물건을 탈취하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법이 없다고 해보십시다. 누가 와서 지금 제 안주머니에 있는 지갑 꺼내가도 이건 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법이 없으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지만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만약에 율법에서 살인하지 마라. 이 율법이 생기기 전에는 살인이 죄입니까? 안 죄입니까? 죄 안 되는 거죠. 법이 있어야 그게 죄가 된다 그 말이에요.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도 다 죄인이고 그들에게 사망이 왕노릇한다.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담이 죄공장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지금 2017년 3월 22일 날 이 양화진에 앉아있는 이재철이는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옆에서 저는 선악과 따먹은 적이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예. 그런데도 저는 태생적인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그 아담 공장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율법과 상관없이 저는 죄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은사에 공표하십시다. 은사, 카리스마라는 것은 그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선물, 은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 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것처럼 예수님 한 사람의 은혜로 많은 사람에게 이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된다. 16절에서 19절.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으니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왕노릇하지 않았습니까?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왕노릇하는 그 생명을 누리게 된다.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나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자,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우리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죄 공장이 되었기에 죄 공장에서 나온 우리가 다 죄인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치러야 할 그 죽음의 형벌을 당신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갈망하던 메시아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는 고난당해 죽어야 되는 메시아인 겁니다. 왜? 우리에게서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는 그분이 우리의 죽음의 형벌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걸로 끝났다면 우리에게 영생은 있을 수 없죠. 그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은 생명 공장이 됐습니다. 아담은 죄 공장이고 예수님은 생명 공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죄의 노예였던 자가 이 예수님 안에 생명 공장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그 옛사람을 죽이시고 당신의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죽이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 앞 위에서 죽음이 왕노릇했지만 예수님 십자가의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모든 사람 위에 그 예수님의 생명이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두 번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만은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훅 숨을 불어주시지 않습니까? 당신이 바로 구원자 되시고 생명이시니까 그 생기를 하나님의 생기를 잃어서 생명의 본질을 상실한 인간들에게 그 생명의 본질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하고 결론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모두를 파멸시키는 죄 공장으로 전락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 공장으로 전락한 이유는 사탄의 유혹으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 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늘 우리한테 우리 스스로 하나님으로 살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늘 수단이고 하나님 말씀 위에 네가 올라가 있어라는 거 아닙니까? 2번, 아담과 하와는 어디에서 그렇게 죄 공장으로 전락했습니까? 모든 것이 풍족한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이 풍족한 에덴 동산에서. 오늘 기도하신 홍익표 장로님께서 아주 정리를 잘 하셨지만 모든 것이 풍족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파멸하고 모든 것이 핍절한 갈릴리 나사렛에서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잉태하고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결핍, 핍절, 부족은 은혜인 겁니다. 내 인생에 경제적으로든 인간적으로든 건강상으로든 결핍이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엘샤다이 하나님께 나를 맡길 수 있는 것. 이 세상에서 부족한 게 없으면 내가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사는데. 3번, 그렇다면 오늘 배운 것을 토대로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오늘 배운 것을 토대로. 믿음이 뭐죠? 예, 손을 지키는 것이다. 그 좋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배운 것을 우리가 정리한다면 스스로 하나님으로 살려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죠.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유하든 핍절하든 스스로 하나님으로 살려는 자신이 늘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것. 그게 손을 넘지 않는 거죠. 그게 믿음인 것이죠. 그게 자기 부인이고요.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와라. 말하자면 하나님과 나의 차이를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4번, 오늘 배운 것을 토대로 예배는 또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바꾸어 말하면 예배는 왜 드리십니까? 우리가 새신자반을 배울 때에 예배에서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의 정의를 내릴 때 네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첫째, 만남이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두 번째, 예배는 자기 부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죽는 거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방대한데 그 지난 3월 19일 주일날 하나님께서 그 본문으로 100주년 기념교회 교인들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셨다.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죽는 겁니다.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터치를 받는 거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으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터치합니다. 이 말씀이 뭐지요?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이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생기를 공급합니다. 일주일의 이 세상의 언덕을 넘을 수 있는 힘을, 내공을 내 속에서 솟아오르게 해주십니다. 네 번째 단어가 실천. 그래서 이 세상에 나가서 그 주일날 주신 그 총론, 그 말씀을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에 기도하면서 그 강론을 실행해 가는 것이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절대로 구경하는 시간 아니다. 감상하는 시간 아니다. 예배는 죽는 시간이다.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하나님 앞에서 죽고 그분의 생기를 내가 호흡하면서 내가 세상으로 나간다면 우리는 일주일 내내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교회학교 예배의 목표가 뭐냐? 정관 설명회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 교역자들과 교사들에게, 교회학교 교역자들과 교사들에게 저는 아주 한 줄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교회학교 예배의 목표는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것을 훈련시키는 것.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예배 시간 하면 죽는, 굴복할 줄 알아요. 그 아이들이 평생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십니다. 어릴 때에 예배당에 와서 내 마음대로 놀고 뛰어다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참 어렵습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새신자분한테 배웠습니다만은 레위기 1장 한번 보실까요? 레위기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그 구역장 교안에는 레위기 1장 9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1절에서 9절 나중에 참고로 하십시오. 여러분 그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에 어디에 공표들이 쳐져 있죠? 예, 그 새신자분들 하신 분들입니다. 거기에 보면 1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 고기에 공표해서 합십시다.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누구든지가 지금 이 단락의 주어예요. 4절 그는 바로 제사 드리는 누구든지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는 번제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한다 했습니다. 이때 안수는 무슨 의미라 그랬죠? 죄의 전가.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에 제가 죽어야 하는데 대신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이 제물을 받으시고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과정이거든요. 4번 5절 그는 공표하십시다.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우리가 오해하는 것처럼 제사 드리는 사람은 돈 주고 제물 사서 제사장에게만 바치면 제사장이 다 잡아주고 제사 드리는 사람은 저 제사장 잘 잡나 못 잡나 구경하는 게 아니라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의 목을 치고 잡아야 그러면 제사장은 뭘 해주는가? 그 피를 뿌리는 역할만 해줍니다. 6절 그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죠.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면 제사장들은 그 각을 뜬 걸 받아가서 불 위에 넣어서 태우는 역할만 해주는 겁니다. 9절에 거기에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주어가 번역에서 빠져 있다 그랬습니다. 원문에는 그는 거기에 있습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그러니까 제물은 나 대신 지금 죽는 것 아닙니까? 그 안수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제물의 목을 치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면서 하나님 내가 죽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제물을 죽임으로 내가 하나님 이렇게 죽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구약시대 제사입니다. 예배입니다. 지금 예배보다 훨씬 리얼하죠. 새신자분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사 드리는 사람이 이렇게 제사를 드리려면 짐승을 칠 때 피가 튀지 않겠습니까? 그 내장을 씻으려고 하면 자기 온 옷에 그 누린내가 다 배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피투성이가 되고 노린내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는 옷을 입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사람의 영혼은 기쁨이 충만했을 겁니다. 왜? 내가 죽었거든. 내가 내 자신인 제물을 내 손으로 죽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예배가 이렇게 되어야 이런 예배가 여러분을 살리고 세상을 살립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예배 시작 전에 참 정숙하고 얼마나 분위기 좋습니까? 그런데 그 새로 등록하시거나 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특히 스크린 예배실에서 그 예배의 정숙한 분위기가 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안타까워하는 교우님들이 많기 때문에 작년 가을에 경건한 예배를 위한 캠페인 포스터를 예배실마다 붙이고 또 이 새 교우님들에게 드리는 교회 소개서에 이 예배 캠페인 내용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못 보신 분들은 교역자들한테 달라고 하셔서 꼭 보시고 정말 우리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는 내가 죽는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죽을 때에 우리는 하와와 아담과 같은 어리석음을 범지 않을 수 있습니다. 5번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바울이 날마다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찾아보십시다. 283쪽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왜 바울이 날마다 죽어야만 했는가? 부정문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다. 뭐뭐 하지 않기 위해서. 예,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소명을 상실한 채 다른 사람까지 파멸시키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자기 소명을 상실한 채 다른 사람까지 파멸시키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죽지 않으면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 됩니다. 바울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런데도 날마다 죽었고 그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자, 긍정문으로 대답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바꾸어 말하자면 하나님과 내 차이를 인정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그 차이를 없애려고 하면서 파멸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주신 소명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주신 소명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자신과 타인을 동시에 살리는 생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과 타인을 동시에 살리는 생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차이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내가 매일 죽어가는 예배를 드릴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왜? 그분은 살아계시니까. 5번, 오늘 공부를 통해 깨닫거나 결단한 내용들을 여러분들 배운 것을 집에 가셔서 잘 묵상하시고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은 늘 우리더러 네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하나님으로 살아가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그리스도인, 하나님과 자신의 차이를 명쾌하게 깨닫는 그리스도인,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자신이 온전히 죽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기로, 말씀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터치해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한 주 한 주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로 인해 이 시대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풍족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데려다가 타락하고 많은 사람을 파멸시킨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핍절함 속에서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함으로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마리아와 요셉 같은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아한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날마다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자신의 차이를 잊지 않는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